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표준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에 빼앗긴 한반도의 표준시를 15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보다 30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시를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 등 남북 교류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현재 한반도의 표준시에 대해 한국은 중국 쪽 동경 120도와 일본 쪽 동경 135도의 중간에 있어 지도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반도 표준시는 일제 잔재라기보다 국제 관례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척 슈머 의원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깊은 연구와 신중한 고려 끝에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핵 합의에 회의적인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슈머 의원은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계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앞서 역시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 출신의 유대계 정치인인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4일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 간 테러 방지에 관한 대화가 열렸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에 미국에서는 티나 카이다노우 국무부 반테러 조정관이, 중국에서는 청궈핑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테러분자들의 국가 간 이동과 테러 자금망에 대처하고 테러 위협 정보 교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어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0명의 경쟁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자신은 그들과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활동을 질타했습니다.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화당의 첫 후보 경선은 내년 초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도심에서 오늘 강력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정부시설 인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벌어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상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한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불에서는 어제도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3명 등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타이완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사우델로르는 현재 타이완 내륙을 향해 시속 20km 속도로 서북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공서와 각급 학교를 폐쇄하고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8살 여자 어린이가 바다에 떠밀려 숨지는 등 벌써부터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타이완 동부 지역에 상륙해 강력한 비바람을 뿌린 뒤 내일 오후 중국 푸젠성 일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표준시를 변경한다고 밝혀 국제 및 남북 관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방북 사흘째 묘향산의 친선 박람관과 보현사를 방문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린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2차 한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The strategic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o eliminate the socialist.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표준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127.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로 바꾸게 되면 북한의 시간은 현재보다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 15일부터 북한의 표준시간을 기존의 동경시보다 30분 늦춘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15일부터 표준시간을 사용해오던 시간보다 30분 늦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시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0시가 아닌 0시 30분인 평양시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시를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 등 남북교류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간에 30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출입경이라든지 이런 남북교류 등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남북통합, 표준통합, 그리고 남북동질성 회복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표준시는 주변 국가의 좌우선을 쓰게 돼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 쪽 동경 120도와 일본 쪽 동경 135도의 중간에 있다 보니 지도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기준을 채택한 건 일제 잔재의 측면이라기보다 국제 관례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표준시를 바꾸는 문제는 금융, 항공 등 여러 측면에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북한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표준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치로 일본 표준시에 맞춰졌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 동경 127.5도로 다시 복귀했지만 1961년 8월 다시 동경 135도로 바뀌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하는 건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이 역사의 중심이며 앞으로도 북한식 정통성과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체계로 갈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평양이 역사의 중심이고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새로 창조하는데 대한제국 시간으로 돌아간 것도 그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멀리 보면은 소위 북한이 말하는 이 대동강 문명을 창조하는데 북한식의 어떤 주체, 정통성 이걸 이제 창조해 나가는데 이번 시간에 그 회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독자적인 표준시 변경에 따라 남북 교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표준시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인데 당장 개성공단을 드나들 때도 남북한이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만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교류 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항공 관제 등에서의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방북 사흘째를 맞아 묘향산에 있는 전시관과 사찰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이효 여사가 방북 사흘째를 맞아 묘양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람관과 보현사 등을 찾았습니다. 국제친선박람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 사절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고 보현사는 한국 5대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첫날과 둘째 날은 이 여사 측이 원하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둔 일정이었다면 셋째 날은 북측이 보여주길 바라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 측은 이어 저녁에는 숙소인 묘양산 호텔에서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 행사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주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여사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이면 이 여사의 공식 방북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7일 밤이나 8일 아침 전격적으로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묘양산 인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소 부인인 이설주와 함께 자주 찾는 별장이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전용 활주로까지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북한 체제를 대내외 선전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면담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친서로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이 여사는 평양에 있는 영유아와 산모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준비해간 털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여사를 비롯한 방북단은 8일 오전 평양으로 돌아와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6일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에서 만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여전히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긴 힘든 상황임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아세안 10개 나라 등 모두 27개 국가 외교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 타결의 동력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전된 내용의 의정성명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전통적 우방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핵 개발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특히 북한의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 비난했습니다.
The strategic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o eliminate.
리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이는 2차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선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사항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핵 개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리 전 차석 대사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공공연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관련된 일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RF 회담은 끝났지만 회담 내용을 결산하는 의장 성명 채택은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무난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모처럼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직은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문제는 그 미국 대북 적대 정책이 있고 적대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하셨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 여기서 첨단 장비 동원 이것은 그 오히려 북한 핵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단장 대화든 협상이든 전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이 6일 발표됐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식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공약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나온 북한 외교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제2 한국 전쟁 발발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해상보험회사가 북한과 관련한 여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선적 선박들의 보험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은 6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인 내비게이터스가 정부의 여러 제재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 27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펙은 이 보험회사가 해외 자산 통제 규정과 대통령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 북한 제재 규정, 그리고 이란과 수단, 쿠바에 대한 제재 규정 등과 관련해 48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5월 8일에서 2011년 2월 18일 사이에 북한 선적의 선박들의 24건의 선주 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하고 11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3일과 2010년 10월 11일 사이에 7차례 12,000달러의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오펙은 이 회사의 이 같은 제재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액이 57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란과 수단, 쿠바에도 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오펙은 총 48건의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액 총액이 7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그러나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과 위반 사례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외설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각종 불순 매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모든 종류의 외설물 반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폴란드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공보실은 6일 VOA에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반입 금지 품목에 국가와 체제의 존엄을 훼손하는 매체뿐 아니라 외설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조치가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주재국 정부의 외교관 보호 의무를 명시한 빈 협약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신체 불가침과 각종 관할권 면제 등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순매체 반입 금지를 통보받았다는 현지 대사관들의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달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중상 비방하는 허위 선전 매체를 반입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7일 VOA에 북한 외무성이 6월 말 평양의 독일 대사관에 그런 지침을 구두로 통보해 왔다며 이후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의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된다며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 외무성의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VOA에 북한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양 공항에서 몸수색이나 짐 검사를 당한 적은 없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일 평양 공항에서 최근 입국 여행객들의 짐에 대한 통제가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비도덕적이거나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분명한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북한 여행 안내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선교사가 태국에서 탈북자들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경찰이 지난 3일 동북부 농카이에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AFP 통신과 태국 언론들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 등 7명의 탈북자들이 인접국인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도운 혐의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AFP 통신에 폐쇄로 TV를 통해 7명의 탈북자들이 지난 6월 17일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온 뒤 태국 쪽에서 이들을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태국 차량 대여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고 북부 치앙마이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이 씨의 체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도운 사실을 자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씨와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7명이 농카이에 수감돼 있다며 이 씨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AFP 통신에 미국인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생활 보호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 경사지 병충해 방지 사업에 15만 스위스 프랑, 미화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 경사지에 심은 농작물과 나무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센터는 10여 년 전부터 북한에서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농업생명과학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을 위해 이 기구에 15만 스위스 프랑, 미화 1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지원 대상은 스위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경사지 농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2천 가구 주민 약 8천여 명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군 양묘장, 군 산림관리청 관계자들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들 주민이 황해북도와 강원도 내 200헥타르에 달하는 경사지 지역에서 이미 경사지 농법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런 이유로 농업생명과학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사지 농법은 언덕과 산에 나무와 농작물을 함께 심는 혼합 농림업으로 북한에서는 림농 복합 경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이 경사지 농법을 북한에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도 미화 12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이번에 진행하는 병충해 방제 사업은 올해 초에 배정했던 120만 달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의회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북한 금강산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 고사 현상은 재선충이 원인이 아니며 한국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통상적인 병해충 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산림청은 오늘 지난달 방북한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의 시료 분석 결과를 이같이 파악하고 남측이 약재를 지원하면 피해 산림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병해충은 소나무 재선충과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등이 대표적이며 이밖에 솔라방이나 피모까지 마름병 등이 있는데 금강산 소나무 병해충도 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수교를 재개한 가운데 쿠바의 변화가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지만 외부와의 교류와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본부를 둔 쿠바 경제연구학회가 지난주 미 남부 마이애미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120만 명의 쿠바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 쿠바 관계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이번 총회 프로그램 가운데는 특히 북한과 쿠바의 체제 전환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의 까를로스 실리 회장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제의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와 북한의 체제, 당과 군대의 역할,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비교하며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진행한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6일 VOA에 미국과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 중인 쿠바가 북한에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이 관심의 시작은 이제 그런 건데요. 미국과 수교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핵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고 북한 자체가 좀 더 고립으로 가고 있고 시내 내거리 좀 경직되어 있고 또 이런 그 파해 협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뭐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쿠바에서 시작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미국이 어떤 조건하에서 쿠바가 이런 수교를 결정했으며 쿠바는 또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그 개방을 결정했는지 이런 것이 일차적이고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국제 영세 또 이런 쿠바 사태와 쿠바 시태와 이제 그 북한 시태와의 비교 연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쿠바는 모두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후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암시장이나 장마당 등 일부 시장 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보다 차이가 훨씬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6일 VOA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나 북한의 대외관계에 유익한 본보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n't think the Cuba-U.S. relationship is today a good model for the North-South Korean.
북한은 쿠바와 달리 김 씨 가족이 세습하는 왕정 체제로 미국과 한국에 여전히 강력한 적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쿠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역시 피델 카스트로 집권 시절은 미국에 대한 증오가 팽배해 쿠바에 대한 역대 미 정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노력이 모두 실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델이 물러나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이 권력을 이양한 뒤에야 관계 개선에 틈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암시장이 성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쿠바인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약화된 현상도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쿠바계 미국 이민자들의 송금과 모국 방문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mittanc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gain that makes peopl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that's a lot. And that's what's financing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이 해마다 쿠바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쿠바 주민들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해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의 모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쿠바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졌다고 메이바덕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 망명한 탈북민 규모가 3만 명에 불과해 송금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모국 방문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대조적입니다. 마이애미 토론회 뒤 이달 초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쿠바를 방문한 최진욱 원장은 개방 차원에서 북한과 쿠바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뭐 거의 비행기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비행 그 노선이. 근데 북한은 딱 북경 노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섬은 북한 쿠바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쿠바가 섬인데 북한이 국섬도 섬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쿠바는 체제 내부 문제보다는 개방이 이미 돼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같은 것을 충분히 개발시킬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관광보다는 또 이런 유통업 같은 걸 관심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북한은 너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어떻게 보면 개방 문제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은 3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쿠바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은 해마다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수천 명에 불과한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큰 격차입니다. 두 나라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치 구조는 명확히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숭실대학교의 이정철 교수는 토론회에서 쿠바와 북한의 다른 통치 구조가 개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쿠바의 경우 군부가 경제 등 전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북한은 당이 강력한 사상으로 군부를 통제하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배경에 변화를 위한 쿠바의 결단을 앞당겼다는 지적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점은 북한 군부는 때에 따라서는 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보면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반면에 쿠바 군부는 자신들이 한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바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쿠바 군부는 당연히 손해보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북한 군부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쿠바의 개혁 개방 오히려 쉬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래리 베커 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자신의 웹블로그에서 쿠바가 집정관적 마르크스주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왕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고 풀이했습니다. 쿠바는 군부가 조직적 이념적으로 국가를 통치하지만 북한은 김씨 일가의 통치 속에 군부는 엄격한 이념적 당 규율을 바탕으로 안보 등 제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령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개혁개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개혁은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잘못을 시인하는 건 수령이 완벽하다는 유일영도 체계와 김씨 가족의 지배체계에 모두 배치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군부가 그런 세습 독재의 걸림돌이 없는 게 다행이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sense of this dynastic transition. So,
쿠바는 2018년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권좌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세습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정치에 무관심해 당장 위험 요소는 적지만 지속적인 개방이 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엘리트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하지만 든든한 후원자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여파를 극복하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쿠바 정부가 당분간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진욱 원장은 북한 역시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쿠바를 본보기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서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언니 저런 거 찍어요. 네.
젊은이들로 붐비는 서울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 7,500만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이 이번에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2015 통일공감 페스티벌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 행사와 시민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보이스 레코딩 행사가 펼쳐졌고요. 오후 6시부터는 탈북 음악가와 다문화 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기획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통일 콘서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캠페인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가 녹음을 할 거예요. 대형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기 녹음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라디오 광고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보내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형태로 광고로 만들어서 라디오로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내 이름은 김지성이야.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 거기는 어떠니? 여긴 지금 매우 더운데. 거긴 좀 시원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잘 지내라. 안녕.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통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마이크인데요. 길이가 150cm로 거의 성인의 키와 맞먹는 크기에 이 거대한 마이크 앞에서 북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통방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전했는데요.
저는 한소영이고 지금 대학생인데 국민통일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꼭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딱딱하지 않아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고 내가 저거 북한 인권 문제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네 조금 생각해보게 되고.
통방위를 통해 북녘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시민들 중에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많고요. 재미있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보고 우연히 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고 국민적인 합의도 얻고 공감도 얻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나 처음인데 진짜 저같이 처음인 사람은 이거 재밌다 뭐지? 라고 저 캐릭터 처음 해봐요 이러면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팜플렛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우연찮게 지금 대학로에 나왔는데 지금 뭐 통일에 대한 그런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가볍게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뭐 이런 뭐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인 만큼 이곳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20대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일인데 나이 어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주목도 끌 수 있고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아무래도 통일이란 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본 경험도 없고 그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다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걸 겪어 오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리고 또 북한에 대해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실태를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인권 유린 당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재밌는 행사랑 같이 알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여기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길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제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를 제가 얻어서 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만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 즐거운 금요일답게 저녁 6시부터는 신나는 음악 공연을 진행했고요. 탈북민과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남북, 한반도의 청춘,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기획단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해요. 외국 그 인디밴드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탈북자 예술인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뭐 비보이 댄스도 있고, 그래서 통일이란 문제가 단순히 뭐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해외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어떤 그 토크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역시 남북 해외 탈북하신 분,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해외 외국인인데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그 노래와 음악과 토크가 같이 어우러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페스티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한국사회, 특별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광복절을 기념해서 단행되는 특별 사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의 어떤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대통령의 조치를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어서 그 사면 규모가 대단합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은 이번 8.15 특별 사면 대상이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네, 엄청난 수인데요. 이 광복 70주년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사범과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사범이라는 것은 뭐 도로교통법이나 병력법 위반 또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 등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특별 사면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서 국민들 가운데 자신도 이 대상이 포함되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런 특별 사면에는 보통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네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죠?
네, 일단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대신에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대거 이루어진다는 전망인데요. 뭐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 한화그룹의 회장 등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서 사면 조건이 되는 대기업의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절 특사 조치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 처벌을 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 기업인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또 기업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정해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재벌들을 풀어줬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감방으로 보내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광복절 특사 규모 오늘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그 명단이 공포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여론조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누가 최고의 지도자로 꼽힐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역대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을 가장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려 44%의 응답을 얻었고요.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24%, 그다음이 김대중 대통령 1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은 뭐 3%에서 0.1% 정도의 이 평가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요.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인물, 뭐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고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었다는 생각이어서일까요? 연령대로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50대의 62%, 60대의 71%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았고요. 20대, 30대 세대 약 50%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뽑아서 세대 간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3명의 대통령,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받은 부분은 바로 경제 발전입니다.
네.
52%의 응답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새마을운동을 잘했다가 15%, 민생해결이 12%,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토개발이 8%에 잘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잘못한 일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독재와 유신, 민주화 후퇴라는 응답이 72%였고요. 쿠데타, 군사정권도 10%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긍정평가의 2위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국민과의 소통 노력과 서민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 자살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부족, 대북 퍼주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 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아무래도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에 큰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외환 위기 극복이 가장 잘한 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대북 퍼주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가족들의 비리와 부패 부분이 잘못된 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한국 갤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33%는 대통령의 운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5%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숨막히는 더위에 피할 곳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뿐입니다. 선풍기를 몇 대씩 틀어놓아도 더운 공기가 불어오는 것 같아서 답답한 정도의 날씨인데요. 어제 최고 기온보다는 1도 정도 내려왔지만 역시 경북 의정은 38.7도, 대구 37.7도. 이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오늘은 찬바람을 쌩쌩 불어내게 하는 에어컨 등 대형 냉방기가 절실했던 날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순간 전력 수요도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염을 실감케 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역대 최고 수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한 순간 전력 수요가 7,692만 킬로와트였습니다. 예비 전력을 한 16.5% 남긴 수준까지 사용량이 치솟은 건데요. 최근 신규 발전기 등을 가동하면서 예비 전력이 좀 넉넉하게 확보된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이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세 번째로 올여름 최고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겁니다. 예,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산업체 집중 휴가 기간으로 전력 수요가 한동안 줄었다가 어제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산업체가 늘어났고 또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많아진 것이 사상 최고의 그 전력량을 사용한 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들 탈 없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오늘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케리 장관의 베트남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케리 장관이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중동과 동남아시아 5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케리 장관은 오늘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정던상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베트남과 미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베트남 시민사회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들 상대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케리 장관의 베트남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베트남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이후 상원위원 신분으로 13차례나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에는 국무장관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수교 20주년 기념 연설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먼저 과거 전쟁을 치른 적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 20년 만에 핵심 동맹국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두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부터 지역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하는 등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베트남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베트남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효과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케리 장관은 베트남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베트남 전쟁이 외교적 통찰력과 정치적 비전의 가장 심각한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국제적 논의에서 이른바 충돌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들에 대한 검토 없이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교 20주년을 맞은 미국과 베트남 관계, 그동안에 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2년 7월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켰습니다. 특히 무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비교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수교 이전인 지난 1995년에 4억 5천만 달러였던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오늘날에는 36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 베트남을 방문하는 미국인 수가 20년 동안 8배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수는 무려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관계 전환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으로 가보죠. 안보리가 오늘 시리아 관련 표결을 실시한다죠?
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고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결의안 초안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공격한 가해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이미 모두 회람을 마치고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보리가 이런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그동안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 치명적인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는 지난해 4월부터 시리아 북부 마을 세 곳에서 주민과 의사들의 증언, 또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가스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보고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시리아 정부 역시 이런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화학무기 사용을 계획하고 승인한 주체가 누군지 또 사용에 관여하거나 도운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공격한 가해자를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후 20일 내에 안보리에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유엔의 공동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고요. 안보리는 이 권고안에 대해 5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안보리 승인을 얻은 공동조사기구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안보리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더 이상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의 종식 방안에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양국은 이미 2년 전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데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나온 것도 그동안에 시리아 정부군 편에 서왔던 러시아가 입장을 어느 정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 등과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내전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화학무기 의혹 등과 관련해서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공조로 국제적인 미해결 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미국인들이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미국인들이 즐기는 캠핑, 즉 야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